하나님 아버지, 이 따뜻한 봄날, 올리브 꽃이 만발한 동산 한 구석에서 어둠 속에서 흐느끼며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이토록 크고 우리의 상상력이 이토록 빈곤한지 고난주간이라 그런지 주님께 더욱더 죄송한 마음입니다. 늘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던 제자들조차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죽음이 무엇이었는지,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다들 재흥에 겨워 찬미하고, 재분에 못 이겨 헛된 결심이나 하며, 그 결과 허망하게 줄행랑을 쳤는데, 하물며 역사상 가장 편안한 시대,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야, 이 제자들에게 견줘 더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 생명을 얻는 싸움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라면 옛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용감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비겁하게 숨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변하여 갈릴리의 이름 없는 자들이 로마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첫 초석이 되었듯이 우리도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의 소유자여 자랑할 것 없는 무명의 미물일지라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부활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늘 해가 중천에 떠야지만 일어나는 청년이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분명 이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코앞에 큰 시험이 있거나 시련을 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밤 10시만 되면 스르르 눈이 감기는 젊은 주부가 금요일 밤 기도회에 나와서 시간이 끝났는데도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집 주부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이던가 아니면 남편 때문이던가 아니면 살아가는 나날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이 마음속 가득 채우고 있는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폭풍 같은 일이 몰아닥치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번민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뜬 눈으로 혹시 이 새벽까지 보내고 나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앞서 얘기한 청년이나 젊은 주부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사이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식은 마음 때문에 결별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부부가 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듣고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자는 자녀가 없습니다. 나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었던 그 사람을 그 분노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외면하고 말 것인가 고민하는 한 집사님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합니다. 비인격적인 직장 상사에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말하고 사표를 내리라 라고 결심한 사람이 그 밤에 잠이 오질 않을 겁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만나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 역시 종종 잠 못 이루고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면의 밤을 맞아서 수많은 상념에 빠집니다. 이 수많은 상념에 빠질 때 대개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잠을 뺏어간 이 고통의 원인이 이 세상과 사회와 환경과 가족에게 있다고 탓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갚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보복할 것인가, 그 분노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못나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래서 그 자책한 나머지 자기의 내면에 갇혀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의 전쟁이 극도로 치닫다 보면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픈 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불면의 밤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바로 그 고통이 바로 그 불면의 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순간 그 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이 한 단어 겟세마네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겟세마네에서 그 깜깜한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만 있다면 좀 더 용기를 내서 거기서 나의 겟세마네로 들어가서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통은 주님의 고통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애굽의 할례를 부르면서 그렇게 갔다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을 찬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이 시편의 의미를 깨닫고 노래한 이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코앞에 닥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 사건을 과연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도통 헤아리지도 못한 채 자신들만의 생각에 빠지고 자신들만의 야망에 도취되어서 제 흥에 겨워서 제각각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노래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애굽의 할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라면 노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들이 성취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셔야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제 흥에 겨워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조의 공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창조된 시간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시공간에 갇힌 그 작은 십자가 안에 피조된 인간 세계 안에 있는 그 악에 갇혀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흥에 겨워 노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고스란히 묻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의로 선택해서 가신 마지막 장소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끌려다니셨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가신 마지막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그 불면의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 밤에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겟세마네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으로 나가면 기드론 시내가로 내려가고 그 시내가를 건너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 아래 능선자락에 이 감람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문을 지나서 지나갔던 그 길은 실은 오래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 압살롬의 반역군들에 의해서 쫓겨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이 베다니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고 베다니를 지나가셨다면 새벽역이면은 요단강 나루터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 북으로 계속해서 강을 따라 올라가면 예수님의 고향 마을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밤에 쫓아오는 모든 이 악의 연합 세력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권세자들과 또 이 로마의 압제자들과 단검을 들고 맞서서 싸우기로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낙향하여서 외딴 공동체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 공동체를 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력을 결집해서 힘으로 로마와 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극한의 악이 쫓아올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으로 맞서서 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숨어 지낼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제3의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서 겟세마네에 머물러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캄캄한 그 겟세마네 동산 한 구석에서 한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흐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하셨던 비통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낮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들의 적들과 말씀으로 싸우셨던 분이 조금도 물러남 없이 용감하게 그렇게 대응하시던 분이 어찌하여서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재흥에 기어서 노래하는 재흥에 기어서 결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차 당신께서 걸어가시고 당해야 할 그 시련을 염두에 두시면서 극심한 번민과 고민 속에 빠져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채찍질의 고통이 무서워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육체적 고통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찬송하며 죽어갔던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은 무엇이 됩니까? 자신이 믿는 그 메시아는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배반하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 사실로 인해서 당한 정신적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했는가 하면 36절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잔 때문에 괴로우셨습니다. 이 잔은 오래전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고해 놓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지셔야 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 이전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분노한 얼굴을 보신 적이 없으셨고, 단 한 차례의 외면당한 얼굴을 보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분으로부터 식은 차가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온전히 사랑 그 자체였고, 사랑 그 자체로 연합되었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안고 있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나에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나 같은 고집스러운 이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인이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모욕당하는 자가 되고 형벌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의 크기가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할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대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비통한 간구를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국 성부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성부 아버지와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아들이 이토록 무력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단 한마디면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바보 같은 대화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함께 대화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시면서 함께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를,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로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되고 결코 잘 변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불멸의 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어쩔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를 규합하고 사람들을 쓰고 조직을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왜 맞서는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세상을 맞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힘으로 맞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회피하지도 않으셨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 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기도는 매우 무기력한 일입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기력한 자가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그 무기력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잠 못 이루고 달려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기력한 기도의 실은 가장 무섭고 가장 완강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이 기도의 신비를 기록한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블로그나 카페에 옮겨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나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인을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의 영혼은 완벽하다. 그의 몸은 잠깐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니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니다. 고통은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다. 기도는 어떤 이들에게는 물론 응답됩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바뀌어진 그 주파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와 섭리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권력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면의 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찾으신 곳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도 역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우리도 함께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우리의 고통과 주님의 고통을 연결시켜 줍니다. 겟세마네는 우리의 스트레스와 주님의 스트레스를 연결시켜 줍니다. 겟세마네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고 있지만 불면의 밤 눈물로 잠 못 이루는 우리의 그 번민을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의 그 눈물을 겟세마네 바로 거기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눈물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과 연합되어서 용서의 강이 흐르고 소망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강이 내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게 만듭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올리브 기름을 짠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겟세마네에서 모든 죄와 악이 짓누를 때에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을 죄어 짜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진노의 잔 안에 나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번 고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에서 아무리 불면의 밤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주님처럼 겟세마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처럼 아빠, 아버지요 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캄캄한 밤에 밤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진노의 잔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아빠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끊어진 적이 없었던 주님이셨는데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을 주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아빠 아버지께 이 잔이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냐며 그런 슬픈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어찌하여 피가 땀에 스며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통과 눈물이 우리를 대신한 고통과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길이 힘으로 맞서는 보복의 길도 아니요 자기를 탓하는 회피와 우울의 길도 아닌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길이었고 희생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길이었고 죽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해 주옵소서. 불면의 나날이 오거든 결코 겟세마네를 잊지 않고 주님처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 기도 중에 힘을 얻어 먼저 가신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